EBS 라디오 고전 읽기 방문수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인분들 만나서 가장 먼저 어떤 인사 건네셨어요? 아마 어제 축구 봤어? 이 말 아니었을까요? 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쉽게 패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저희끼리도 대한민국 외치면서 응원하기도 했잖아요. 참 아쉽게 됐어요. 어떤 청취자분께서 박문수를 경기에 내보내자고 했는데 이 박문수가 진주에서 일을 하느라고 울산 경기장까지 못 갔나 봅니다. 거리도 가까운데. 그래도 월드컵 본선행을 당당히 따낸 우리 대표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프로야구가 한창이고요. 미국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덕분에 여름의 더위도 지루한 장마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암행어사 행차해 주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백운철 씨.
안녕하세요. 지금 진주에서 백문수를 하고 있는 백운철입니다.
백문수?
아, 박문수.
아니요. 어제 울산까지 좀 가시지 그러셨어요.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갔어요. 아유, 그 축구 봤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쫙쫙쫙쫙쫙!
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들고 오셔야 되는데 빨간 장미는 안 가지고 오시고 빨간 티셔츠를 입고 오신 썬킴 쌤 어서 오세요.
네, 수많은 드라이클리닝을 통해서 빨간색이 주홍색이 된 셔츠를 입고 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어김없이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멘트를 해주시는
생각 방송이죠.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화면을 아름답게 꽉 채워주시는 우리 박민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뉴스를 마치고 막 뛰어온 박민영입니다.
저희가 쏜살같이 들어오셨어요.
네, 박민영 아나운서 오기 전에 문 안 닫고 열고 있다가 네. 들어오자마자 문 닫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운철 씨 오늘 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알려주시고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더하면 10이네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를 치신 후 고전 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낭독을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 박문수가 진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윤참판댁 일을 돌봐주는 서경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희 친척이에요. 네. 서경수는 윤참판 아들을 저주하는 쪽지를 발견하고 박문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과연 이 무시무시한 쪽지를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문수전 여덟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문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서 인자로운 윤참판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자, 이 보시오, 서경수 선비. 여기 종이 쪽지를 자세히 보시오. 또 냄새를 맡아보면은 여자들이 사용하는 연지 냄새가 나지 않소?
그렇군요. 분명 이것은 연지로 쓴 글자요.
그렇다면은 대감댁에서 연지를 사용하는 아녀자는 몇이나 되오?
이렇게 된 마당에 집안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무엇이 있겠소? 우선 가장 큰 어른이 대감 마님의 두 번째 부인인 김씨 부인 마님이 계시고요. 또 여종인 유월이와 삼월이가 있어. 연지를 쓰는 아녀자는 집안에서 이 세 명뿐이요.
혹시 그렇다면은 이 세 명의 아녀자들 중에서 특별히 도련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었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는 듯하오. 그나저나 나는 이제 그만 실례하겠소이다. 종이 쪽지에 그 적힌 글귀의 뜻을 알았으니 빨리 돌아가 대감 마님께도 이 일을 알려야겠소.
서경수는 급히 일어서더니 박문수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 후 박문수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꾸민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괴상한 일이야. 도대체 누가 그런 무시무시한 글을 썼을까? 게다가 비밀스럽게 암호까지 써서 말이야. 윤참판댁에 원한을 가진 사람의 짓이 분명한 듯한데 이거 어떻게 찾아내야 한담?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서경수가 헐레벌떡 박문수를 찾아왔다.
이보가 큰일 났어. 그 저주가 적힌 종이 쪽지 때문에 큰일이 벌어졌소이다.
아이고, 침착하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요? 어서 말해보시구려.
대감마님께 쪽지의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저주문을 쓸 사람은 안방마님밖에 없지 않느냐며 호통을 쳤소이다. 아무래도 괴모이니 도련님을 해치려 한다고 여겼던 것 같소.
그래서 어찌 되었소?
대감마님께서는 안방마님을 불러다가 무릎을 꿇게 하고 문초를 하기 시작하셨소.
아니, 직접 안방마님을 불러다가 문초를 하셨단 말이오?
그렇소. 얼마나 보기 민망한 잔명이오. 나는 대감마님께 안방마님께서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만류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소. 안방마님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련님을 친아들처럼 소중히 여기고 기르셨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랐소. 그런데 더 큰일 벌어졌다오. 응? 대감마님께서는 끝내 매를 치라는 명령까지 내렸고 매를 맞은 안방마님께서는 기절을 하셨소.
아니, 이건.
끝까지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말이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문수는 깜짝 놀랐다. 윤참판이 화가 날 만도 하지만 자신의 부인에게 매를 치다니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안방마님은 어쩌고 계시오?
매를 맞다 온몸에 피를 흘리다 기절했던 안방마님은 정신을 차린 뒤 방으로 가셨소. 그런데 어젯밤 안방마님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목을 매달아 돌아가시고 마셨소.
뭐라고요? 돌아가셨단 말이요?
그렇소. 끝내 운명하셨소.
아니 이럴 수가. 내가 그 종이 쪽지에 적힌 글귀의 뜻을 밝히지만 않았어도 이런 끔찍한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야기를 전하는 서경수의 표정도 이야기를 듣는 박문수의 표정도 심각했다.
대감마님께서도 그제 안방마님을 죽게 했다고 자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소.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서든지 안방마님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그놈을 잡아야겠소.
압류, 꼭 잡아야지요. 한 집안을 박살낸 나쁜 놈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에게 한 가지 청이 있소. 윤참판 대감마님의 체면도 있는지라 관가에 알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소. 그러니 이번 사건을 꼭 자네가 맡아주구려.
좋소이다. 우선 같이 댁으로 가봅시다.
서경수는 박문수를 이끌고 윤참판 대감 댁으로 갔다. 그리고 곧장 사랑방으로 데리고 갔다.
대감마님, 저 경수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선비를 불러왔습니다.
아, 그래? 아, 어서 모시고 들어오너라.
문 열리자 윤참판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윤참판의 표정은 부인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무척이나 슬프고 어두웠다. 박문수는 윤참판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대감마님, 오랜만에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그 자네는 그 뭐시냐?
예, 박문수이옵니다.
아, 그래, 문수. 아니, 자네가 여기까지 오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윤참판은 한눈에 박문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그 조정에서 일을 봐야 할 사람이 이곳까지는 웬일인고?
벼슬을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잠시 머리를 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참판은 박문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한눈에 박문수의 정체를 꿰뚫어봤다.
그래, 자네의 처지는 내가 걱정하지는 않겠네. 그리고 이 진주거울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른 곳을 좀 구경하기나. 이 진주 곳곳을 돌아봐도 이 자네의 흥미를 끌만한 것은 근데 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네.
윤참판의 말을 다 들은 박문수는 깜짝 놀랐다. 그 말의 뜻이 윤참판 자신은 이미 박문수가 암행어사인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현명한 윤참판 날이로다. 내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다니. 그런데 저리도 지혜로운 대감께서 어쩌다 이런 곤경에 빠지셨을까?
박문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을 때 윤참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왕 내 집에 찾아왔으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곤란한 일이나 좀 해결해주고 가기나. 그래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에게 면목이 서지 않겠나. 제발 저주문을 쓴 범인을 좀 잡아주시기.
네, 대감마님.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범인을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한 후 박문수는 서둘러 사랑방을 나왔다. 네, 윤참판이 박문수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윤참판은 참판 벼슬을 하다가 병이 생겨서 고향인 진주에 내려와 있는 건데요. 아마 박문수가 암행어사가 되기 전에 함께 조정에 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그 인연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참 안타깝게 됐어요.
네, 진주가 참 음식이 맛있는 고장인데요.
그렇죠.
진주냉면 네. 최고죠.
맞아요. 진주냉면 네. 유명하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스토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진주냉면이 생각나서. 육전이 맞죠, 육전. 네.
아, 여기 이 반디로요. 네. 범인은 무조건 썬킴 쌤이라고.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하시면 안 되죠.
김영님께서 글 남겨주셨어요.
자, 과연 이 사건의 추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연지를 쓰는 사람이 나왔어요.
네.
여기서 말한 연지라는 것은 우리가 연지, 곤지 할 때 그 연지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연지를 분 바르는 네네. 거잖아요. 그걸 쓰는 사람.
분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유월이하고 삼월이하고 그 다음에 작은 마님이 나타났고요.
네.
큰 마님께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시면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러게요.
살아 계셨어야 되는 건데.
근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범인이 누군지 빨리 밝혀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 큰 마님이 돌아가셔서 제일 좋아할 사람은 또 누가 있을 텐데.
아. 그 사람이 범인이군요.
그렇죠. 그럼. 범인일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죠. 현대에서의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뭔데요? 궁금해.
아니 왜 그 상가집에 가서 네. 상 치르고 화장실에서 웃는다면서요.
아
생각이
나요. 근데 윤창판이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썬킴 쌤이라는 뭘까?
검증해 웃죠.
그럼 윤창판은 살짝 그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글쎄요. 이 정영은님께서요. 네. 서경수의 슬픔이 전해지네요. 명탐정 박문수 오늘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글은 남겨주셨는데 서둘러서 우리가 빨리 범인을 좀 잡아야겠어요.
네.
네. 첫 곡 뭐예요? 썬킴쌤?
첫 곡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릅니다. 당신에 관련된 모든 부위들. Everything that's part of you.
썬킴쌤 노래 제목 다시 한 번만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습니다. Everything that's part of you. 당신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죠.
아, 그렇구나. 이게 네. 우리나라 말로도 번안이 됐었다고요? 이 노래가?
어머, 은철 씨는 몰라요?
저는 그냥 음만 이렇게 알지.
아, 그 가수분이 누구였더라? 잠바람이 싸늘하게 스치면 그런 노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어머,
딱 들으면은
호빵.
아 광고.
네.
어 그렇구나. 이게 세대 차이구나.
참 간극이 느껴지네요.
네, 윤천판에게 계속해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들을 저주하는 쪽지가 발견되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빨리 우리 박문수가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요. 계속 낭독 이어집니다. 사랑방을 나온 박문수가 다시 서경수에게 물었다.
그래, 연지를 쓰는 사람을 더 알아보았소?
돌아가신 안방마님을 제외하면 이 집에서 연지를 쓰는 사람은 이제 안방마님의 여종인 유월이와 삼월이 둘뿐이요.
유월이와 삼월이는 윤참판 댁에 들어올 때부터 연지를 썼던 겁니까?
그건 아니요. 지난 가을부터 쓴 것으로 알고 있어.
참 잘 알고 계시오. 그렇다면 그 두 여종은 글자를 알고 있어.
둘 중에서 삼월이는 까막눈이요. 하지만 유월이는 글자를 캐쳐서 알고 있어.
서경수의 대답을 듣고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다시 서경수에게 물었다.
혹시 이댁 도련님에게 원한을 살 만한 다른 하인은 없습니까?
도련님께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어. 아니 있습니다.
어?
철수라는 놈이 괜히 공손히 대하지 않고 툴툴거리면서 이 도련님을 대하는 걸 여러 번 봤어.
툴툴거려요?
네.
철수가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 그자의 방을 살펴봅시다.
박문수는 서경수와 함께 철수의 방으로 갔다. 방 안은 몹시도 지저분해서 어디에 발을 들여놔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때 윤참판의 친척인 민태홍이 철수의 방 앞에 서서 말했다.
수고가 많소이다. 범인을 꼭 잡아주시구려. 나는 박공만 믿고 있겠소.
예, 최선을 다해 범인을 잡아볼 작정이요. 그런데 민공은 범인이 여자라고 생각하시오, 남자라고 생각하시오? 연지를 썼으니 보통은 여자가 아닐까 생각할 텐데 말이지요.
꼭 연지를 썼다고 해서 범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겠소? 나는 일부러 범인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쓴 계략가소이다.
그럴 수도 있겠구려.
이번엔 박문수가 방 구석에 놓여있는 옷장을 열어봤다. 문을 활짝 열어보니 비록 헌옷이긴 하지만 무척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아니, 이게 뭐지?
칠복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가지런히 정리돼 있는 옷가지 사이로 작은 통이 보였다.
나리, 이것은 연지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철새란 녀석이 범인이군요.
그러게, 사내의 옷 속에서 여자들이 쓰는 연지통이 나오다니 이상하긴 하구나. 수상한 점이 더 없는지 조금 더 살펴보자.
박문수가 다시 옷가지 속을 뒤졌다. 그러자 이번엔 옷가지 맨 끝에서 반짝거리는 칼 한 자루가 발견됐다.
이거 보십시오. 틀림없이 철새란 놈이 범인이 확실합니다. 수상쩍더니만 옷 속에 비수까지 나왔으니 자신 저지르지 않은 일이라고는 거짓말하지 못할 겁니다. 나리, 어서 철새란 놈을 잡아들으십시오.
바로 그때 제 방으로 온 철새가 열린 방문 앞에서 거칠게 항의를 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구요? 누군데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는 거요? 아니, 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허허, 무엄하도다. 네 앞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냐? 이분들은 철새 네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민태용이 점잖게 철새를 나무랐다. 하지만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철새는 쉽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아이고,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요, 이거. 이 엄연히 이게 무단침입 아닙니까요? 안에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는 사람들에게 이 어떻게 공손히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유, 다들 남의 방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어서 쓱 나가시오.
칠복이가 소란을 피우는 철새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러자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피우던 철새도 꼼짝을 못했다. 박문수는 잠시 철새가 진정하도록 시간을 준 다음에 철새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대근 같은 철새. 이놈도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들어 알게다. 아직 집안에 안방마님의 시신이 놓여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요?
상관이 아주 없지는 않지. 왜냐하면 너는 이 집 안에서 일하는 하인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기 때문이야.
무슨 근거로 나를 범인으로 몬단 말입니까? 아이? 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십니까? 이거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거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돌아버리지 말고 그대로 서. 이걸 보고도 내게 그런 말을 할 테냐? 철새, 네 방에서 연지통과 비수가 나왔다. 그런데도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나하리, 아무리 종신세지만 연지통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요? 아, 그것도 그건 고향에 있는 누이한테 선물하려고 한 통 사놓은 건데, 제발 억울한 누명을 저한테 좀 씌우지 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비수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 둔 것입니다요. 아니, 누구나 이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 방 안에 칼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지 않습니까? 저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했을 뿐입니다요.
철새는 박문수의 물음에도 기죽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또박또박 답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민태홍이 자리를 뜨며 말했다.
박공, 나는 그만 가봐야겠소. 안방 마님의 장례일로 나가봐야 하니 계속 수고 좀 해주시오.
민태홍이 나가자 박문수는 계속해서 철새를 신문했다.
그래, 너에게 이 연지를 줄 누이가 있다니 일단 그 말을 믿어보겠다. 지금 당장 칠복이와 함께 내려가서 고향에 있는 네 누이를 직접 데려오너라. 만약 네 놈이 싫다고 한다면은 내가 네 고향으로 가서 직접 누이를 만나고 오겠다.
그토록 기세 당당하던 철새가 박문수의 말을 듣고 나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뿐만 아니라 땀까지 뻘뻘 흘리며 쩔쩔매기 시작했다.
이놈 봐라.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다그쳐보자.
이놈 안 되겠구나. 그래도 입을 열지 못하겠느냐. 칠보가 어서 철새의 고향으로 가서 식구들을 다 끌고 오너라.
철새는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리, 나리.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말할 테니까 제발 고향에 가서 저희 식구를 데려오는 것만은 좀 참아주십시오.
네가 연지로 윤참판댁 도령을 저주한 글을 썼느냐? 사실대로 말하라.
아닙니다요, 아니요. 저는 저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요. 아니, 사실 그 마음 같아서야 그 도련님의 다리를 부러뜨려도 시원찮지만 절대 저주문은 안 썼습니다요.
이놈! 무엄한 정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느 앞이라고 네가 입을 마음대로 놀리는 게야?
하지만 그 나리, 이 나리도 제 경우가 되면 저와 같은 말을 하시게 될 겁니다요.
뭐라? 너의 경우? 그렇다면 그 네 사정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자.
박문수가 권유하자 철새는 자신의 숨겨진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네, 철새란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뭔가 네, 한자를 거꾸로 얘기한 거죠. 쇠철을 거꾸로 하면 철새가 되는 거죠. 네.
네.
어떡하지? 여기서 생각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썬킴쌤 여기는 왜 어쨌든 반가워요 하고 김정희님이 네 반디로 글 올리셨어요.
네.
반갑다고.
반갑습니다.
네, 뭔가 유찬판 아들에게 원한을 갖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철새도 저주문을 쓴 범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범인의 공통점이죠. 나는 범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이 진짜일지 다시 조사를 해봐야 할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새가 진짜 범인이 아닐까요, 썬킴 쌤?
진짜 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문수전이 오늘로 끝나겠지요. 아. 다른 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제2의
네.
그 용의자로서 등장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문수전이 끝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뭐 하시게요?
다음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박민영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또 철새가 의심이 되는 게 네. 연지통이 일단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도련님한테 하는 목소리 또 태도 보면 일단 좀 뭔가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새가 아닐까 성질도 좀 퍽한 것 같고.
네, 그건 제가 연기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대형 같은.
아까 3월이하고 6월이라 그랬나요?
네.
예, 그러니까 제 추리로는 네. 철새가 6월이를 좋아해가지고
네.
또 그런 어떤 그 미묘한 그런
삼각관계?
그 삼각관계 뭐 이런 거는 또 아닐까 그런 생각도 얼핏
3월이는 왜 빠졌죠?
3월이는 일단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설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이름들이 다 그 네. 어떤 연월 같아요. 2월이, 3월이, 4월이, 5월이, 6월이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태어난 날. 없네.
태어난 해.
달.
네.
해. 그렇지 않을까요? 태어난 해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자들한테는 이름을 많이 안 붙여줬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다 똥이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잠깐 추리를 해보면은 예. 지금 6월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6월이 그 다음에 민태홍과 서경수 이 사람들이 일을 너무 일사천리로 꾸며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그러게요. 들어요. 서경수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까 막
맞아요.
설명해 주시는데 듣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뭔데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지? 이 사연들을 왜 다 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경수가
그러게요.
서경수도 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문자로. 네. 7450님이요.
네.
그리고 보면 어제 만난 용한 점쟁이는 네. 사건이 터질 줄 알았나 봐요. 누군지 모르면 안 된다더니.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아까 그 찬바람이 싸늘하게 차중락 씨네요.
차중락 씨 맞아요.
5342님이 문자 주셨어요. 네. 다음 곡은 우리 박민영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실래요?
자, 이렇게 곡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네. 빼먹을 뻔했습니다. 지금 박문수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진주요. 네, 맞았어요. 진주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진주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여성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 진주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될 때 외장을 유인하여 남강에 몸을 던진 충절 깊은 인물인데요. 과연 이 의인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올려주세요.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정답 맞히신 분 추첨해서 상품 드립니다. 썬킴쌤,
네.
힌트 주셔야죠.
한때 놀아본 개죠.
천재야, 천재.
한계 앞을 좀 늙었다고 합니다.
네, 네 박민영 아나운서. 네. 노래 소개해주세요.
네, UV가 부릅니다. 피처링은 유이열, 정재영이 했고요. Who am I?
박민영 아나운서 들은 곡은요?
네, UV가 불렀습니다. Who am I?
네, 생방송 EBS 고전 읽기 방문수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철새와 도련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낭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그 3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요. 도련님은 말타기를 좋아하셔서 자주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도련님께서 이 말을 타고 진주 병거리 쪽으로 나가셨다가 어느 농부의 아내를 말로 치어서 큰 상처를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요. 농부의 아내는 그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아니 도련님은 그 다친 사람을 그 자리에 두고 그냥 진주 성내로 들어와 버렸습니다요. 도련님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너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머니는 그때 심하게 다치셔서 여기저기 의원을 알아보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근데 끝내 다리를 고치지 못하시고 안증뱅이가 되어버리셨습니다요. 그리고 그동안 약값을 대느라 논과 밭을 다 팔아버리는 바람에 집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요. 그 후로 저는 오직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에 이 집에 종놈으로 들어와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요. 하지만 도련님은 그날 이후로 후회를 하셨는지 도통 말을 타려고 하지를 않으십니다요. 그러니 제가 연지를 산 거는 말이죠. 이 안증뱅인 어머니를 돌보는 누이 동생이 가여워 이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요.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에? 이 범인이라는 누명은 씌우지 마십시오.
철새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되살아나는지 씩씩거리며 말을 했다. 철새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박문수는 철새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표정으로 봐서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칠복이를 철수의 고향에 보내보기로 했다.
칠복아.
네, 나리.
네가 철수의 고향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오너라.
그때 갑자기 철수가 소리쳤다.
아이고. 내가 범인이요.
뭐?
내가 저주문을 써가지고 사당에 갖다 놓았어. 그러니 그 괜히 고향까지 가는 수고를 하지 말고 나를 잡아가시오.
철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고 박문수는 갑자기 태도가 변한 철새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철새야. 너는 우선 진정하도록 하고 자, 여기 앉아 있어라. 나는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알아봐야겠다.
먼저 박문수는 몰래 칠보기를 시켜 철새네 고향에 다녀오도록 일렀다. 그리고 박문수는 유월이와 삼월이의 방을 조사했다. 삼월이 방에서는 아무것도 의심나는 것이 없었지만 유월이 방에서는 연지가 나왔다.
칠복이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 의심가는 사항이 있더라도 내일까지 기다리도록 합시다. 우선 철수에는 이 방에 가둬두고 범인이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처벌할 것이오.
박문수는 일단 정리를 하고 사랑방으로 윤참판을 만나러 갔다.
대감마님. 내일 정도면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치 마시고 오늘 밤은 푹 주무십시오.
알았네. 고맙구려. 내가 민태홍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 괜히 생사람을 잡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막심하구만.
네? 민태홍이 뭐라고 대감마님께 말을 하던가요?
그 분명히 저주문은 연지를 쓰는 아녀자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했네. 그래서 나는 얼핏 이 계모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 아들에게 못된 짓을 벌였을 거라 생각을 했었지.
아, 이상하군. 일전에 내가 민태용에게 물었을 때는 안 여자의 소행이 아닐 거라 답했었거늘. 아하,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십시오. 내일 제가 대감마님 앞에 범인을 잡아 대령하겠나이다.
사랑방을 나온 박문수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철수의 고향에 갔던 칠복이가 돌아왔다.
그래 돌아왔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철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느냐?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주 편거리에서 철수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오나 그때 함께 다친 농부의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
철수의 어머니는 사고로 안진뱅이가 됐지만 그때 함께 다친 아주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철수네 집도 가보고 함께 사고를 당한 아주머니 집도 둘러보았느냐?
네, 철수네 집은 둘러봤지만 함께 사고를 당한 아주머니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사고 후에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답니다.
그래, 잘 알았다. 수고했다.
이야기를 다 전한 칠복이가 처서로 돌아간 뒤에도 박문수는 생각에 잠겨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다니. 어리석어. 괜히 철수에만 의심하느라 사건 주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던 서경수와 민태홍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 그래,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수사가 다시 원점이 됐어요.
네.
아직 박문수가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을 탓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철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계속 이제 단서가 나오니까 유월이 방에서도 이제 연지가 발견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철새 어머니 말고 이 도련님이 탔던 그 말에 치여 죽은 아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철새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말은 또 안 했어요.
그러게, 맞아.
예.
그것도 또 재미있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또 화가 나는 것이 윤창판 아들이 또 이런 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뺑손인데.
뺑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좀 거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반이라서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네.
사또를 찾아가도 분명히. 뭐야 이랬을지도 몰라요.
사또 냉면 먹어야겠죠.
진주냉면.
지금 정답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임진왜란 중에 진주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될 때 외장을 유인해서 남강에 몸을 던진 충절 깊은 의인은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시고요.
네.
세 번째 노래는 우리 백운철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케이티 페리가 부릅니다. Firework.
케이티 페리의 Firework 들으셨습니다. 자,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범인이 대체 누굴까요?
청취자 여러분 아시면은 혹시 또 추리가 가능하시면은 쫙 올려주세요. 저희가 계속 말씀해 드릴게요.
네, 공삼이사님은요. 네. 철수의 태도 누이가 범인인가 보네요라고 또
누이가요?
철수의 누이. 철수의 누이인 거죠.
네.
오, 그 생각은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게요. 3117님은요. 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프로를 너무 기쁘게 청취하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같은 아줌마여서 반갑다 그런 거거든요. 문철 씨.
저는 고전일기를 들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반갑다 그런
네.
건데.
낭독 확인하겠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철새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서경수와 민태홍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다.
딸이 그 서경수 서방님은 대감마님의 일을 돌보시는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임한다는 것은 이 집안 사람들 다 압니다요. 하지만 민태웅 서방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감마님의 이 외가 친척이 되어서 집안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이 거들먹거리면서 대충대충 일을 하셨습니다요. 게다가 그 대감마님을 속여가면서 이 안방마님에게 추파를 던진다는 거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요. 하지만 안방마님께서는 그 현명하게 그 거절하시면서 이 대감마님께는 그 일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
박문수는 철수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민태홍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민태홍, 이자가 의심스럽구나. 젊은 마님께 흑심을 품었다가 거절당하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게야. 만약 안방 마님이 대감 마님께 고해 바친다면 자기의 목숨은 어찌 될지 모를 테니 말이야.
다음날 박문수는 칠복이를 데리고 윤참판 댁으로 갔다. 그리고 집안 식구를 모두 불러놓은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이 집에 있는 하인들을 모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문수는 먼저 삼돌이 방을 조사해봤다. 그리고 후에 삼월이 방도 조사해봤다. 하지만 어제와 달라진 점은 한 군데도 없었다. 다음은 유월이 방을 조사할 차례였다. 일부러 박문수는 사람들 앞에서 짐을 하나씩 하나씩 뒤져봤다. 그런데 분명 어제와는 달라져 있었다. 붓 한 자루가 연지통 옆에서 나온 것이다.
어허, 유월아, 이게 웬 붓이냐? 혹시 이 붓으로 연지를 발라 도련님을 저주하는 글을 쓴 것이냐?
아닙니다. 저 붓은 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왜 붓이 들어있는지 저도 통 모르겠습니다.
유월이 네 방에서 이렇게 증거가 나왔는데도 시치미를 떼는 것이야?
저는 아닙니다.
갑작스런 박문수의 다그침에 유월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네 어미가 도련님의 말에 치여 죽은 걸 이미 알고 있다. 유월이 네가 죽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박문수의 말을 들은 유월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내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나리, 맞습니다. 제가 저주문을 썼습니다. 도련님이 하도 원망스러워서 제가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월이의 말에 모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박문수는 태연하게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돌연 민태홍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민태홍! 이래도 가만히 있겠소?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칠보가 당장 저자를 붙잡아라!
박문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칠복이가 달려가 민태홍을 붙잡았다.
아니,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느냐? 당장 이 소리를 놓지 못할까? 박문수 내 이놈! 네가 감히 나를 욕보이는 것이냐?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으면서 생사람을 잡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놈!
물론 증거가 있지요. 어제 당신 방을 조사했소. 그런데 분명 당신 방에서 본 붓이 유월이 방에서 나왔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똑같은 붓일 수도 있는 거 아니오?
더듬기는. 이 붓의 냄새를 맡아보시오. 이 붓에서는 귀하디 귀하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먹물의 향이 나오. 이 댁에서 귀한 닭먹을 사용하는 사람은 민공 혼자뿐이니 더 이상 발뺌할 생각은 마시오.
그러자 민태홍의 고개가 푹 숙여졌다. 더 이상 변명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바로 민태홍이요. 민태홍은 감히 안방 마님을 흠모하였소. 마님께서 이를 거부하자 혹여 이 일이 새에 나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안방 마님을 해치기로 결심한 것이요. 안방 마님이 의심받을 것을 예상하고 도련님을 저주하는 글을 써 마님을 모함했던 거지.
박문수가 범인을 발표하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때 깜짝 놀란 서경수가 박문수에게 물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 유월이와 철새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면서 왜 서로 범인이라고 고백한 것이오?
그것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도련님의 잘못으로 서로 어머니가 해를 입은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다 보니 정이 생겨 애정이 싹튼 것이요. 그래서 서로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여 감싸주기 위해 거짓 고백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박문수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다. 그리고 모든 내막을 다 전해들은 윤참파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큰 화를 입은 유월이와 철수에게 용서를 구했다.
지금까지 유월이와 철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짐작이 간다. 다 부덕한 나의 탓이고 내 아들의 탓이니 그들을 노비에서 해방시키고 양민으로 만들어주고 싶구나. 두 사람의 노비 문서를 태우고 얼마간의 돈을 주어서 그들이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거라.
윤참판의 말에 따라 유월이와 철새는 양민이 되어 혼례를 올렸다. 하지만 민태홍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아, 민태홍이 바로 저주문을 쓴 범인이었네요.
네.
방문수 옆에서 점잖은 척 깐죽거리더니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쳤어요. 역시 측근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네, 썬킴 쌤이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은철 씨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어떡하지?
아니 윤찬판하고 친척 사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벌였죠?
그렇죠. 남의 부인을.
아.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 친구의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네.
네.
자, 야, 그건
역시
그렇고.
이 완전 범죄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범죄 드라마를 보면은 범인은 현장에 다시 꼭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있는 그 범인이 언제나 앵글에 잡히죠. 그 붓 갖다 놓고 괜히 옆에서 깔짝대다가
뭐 범인이 남자아이니 여자아이니 네. 하면서 네. 아니, 괜히 나타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자, 우리 정답자 발표해야 돼요. 네, 문자가 아주 많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 정답자는 또 우리 박민영 아나운서께서.
네. 반디로 황선숙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와우, 여기 진주예요. 정답은 논개. 정답이 이렇게 반갑긴 처음이네요. 우리 1학년 아들도 알아요. 진우, 진우가 사랑해. 라고 아. 보내주셨습니다.
하트가 무려 5개가 들어가요.
와. 네, 진우, 축하드립니다.
진우기. 네, 황선숙님 축하드립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문수와 흥미진진한 얘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낭독 함께해 주신 운철 씨, 썬킴 네. 쌤, 박민영 아나운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날씨 더워지는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끝곡은요, 김혜림의 노래 듣겠습니다. All right 남겨놓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전읽기 서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난